성령의 인치심 강해기록 제14기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기록된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언급한 유일한 구절입니다. 오늘 나는 성령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과 성령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교통하고 싶습니다. 성령에 관한 일은 여러분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 또한 성령 받기를 간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이 말이 믿을 만한가를 증명해 주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만이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어.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한 사람 그리스도이지 어떤 교리나 가르침이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들은 이 복음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지 복음서에 나오는 교리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교리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은 구원의 복음이요.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첫 단계는 진리의 말씀, 곧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듣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곧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 여기에서의 곧은 원문에서는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믿는 그 시각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곧이란 잠시 기다리거나 4, 5일이나 얼마간 기다려야 성령을 받으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곧이라고 했으면 곧인 것입니다. 여기 앉은 형제자매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미 듣고 또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믿는 사람 안에 곧 인치는 것 같이 성령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에게는 성령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이 후퇴한 그리스도인이든 좋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든 당신 안에 있는 성령과 다른 성도 안에 있는 성령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잠시 후에는 여러분에게 성령에 대한 느낌에 있어서 거룩한 성도와 거룩하지 않은 성도, 하나님을 순종하는 성도와 순종하지 않는 성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말해주겠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도든 거룩하지 않은 성도든 하나님을 순종하는 성도든 순종치 않는 성도든 그들 속에 있는 성령은 똑같이 차이가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든지 성령은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믿는 사람 속에 인친 성령은 똑같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성령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라면 그의 생활이 좋든 나쁘든 진보하든 후퇴하든 하나님을 순종하든 순종하지 않든 똑같은 성령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사랑할 때 기쁜 느낌이 있고 환상이나 타오르는 불등을 보았으면 속에 성령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13절은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전체에서 약속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약속은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약속은 은혜이지 삭시 아닙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개개인 속에 다 성령이 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 생활이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만 성령이 그들 안에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계시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은 주 예수의 구속의 역사로 인한 것이지 우리 자신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표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14장 25절은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장은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귀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에 바를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그 아래 28절을 보면 그 손의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우편 귀뿌리와 우편 손 엄지가락과 우편 발 엄지가락 그 속건제 희생의 피를 바른 곳에 바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피로 바른 사람을 기름으로도 바릅니다. 피가 없는 곳에는 기름을 바르지 않습니다.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원인은 피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강림한 것은 이미 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과 나의 행위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미 피가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인치심. 13절 끝부분에서 성령을 무엇과 같다고 말했습니까? 인치심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성령은 인침과 같습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여러분은 도장을 왜 찍는지 알고 있습니까? 인침이란 무슨 뜻입니까? 디모데후서 2장 19절은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인침의 첫째 의미는 도장이 찍힌 물건은 다 도장 찍은 그 사람의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인침을 받은 자에게는 그 인과 같은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말씀은 주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은 다 주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라는 말은 주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다 주님을 닮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침의 첫째 의미는 우리가 주께 속한 자라는 것이고 둘째 의미는 우리가 주님과 같고 그분과 닮은 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편지 봉투에 도장을 찍을 때 봉투 위에 찍힌 인과 본래의 인은 닮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나 어머니를 닮은 딸을 보고 그들이 판에 박은 듯이 닮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곧 성령의 인치심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인이라는 말은 첫째로 내가 주께 속한 자임을 말해주고 둘째로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닮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남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성령의 인치심에 대해 더욱 흥미롭게 이해할 것입니다. 에베소 지방은 바닷가에 가깝기 때문에 산에서 나무를 잘라 강을 통해 그곳에 이르게 합니다. 나는 에베소 지방에 관해 기록된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그곳에 가서 나무를 삽니다. 나무를 사러 온 사람마다 망치같이 생긴 철로 된 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견적과 흥정을 마친 후 그들이 가져온 망치 도장으로 그들이 산 나무 한쪽에 도장을 찍고 돌아갑니다. 그들은 나무를 즉시 쓰지 않지만 3, 4개월 그냥 두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이 나무를 필요로 할 때에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어 전에 나무에 찍힌 망치 도장을 보고 가져오게 합니다. 나무를 가지러 온 사람은 나무에 찍힌 도장과 자기가 가져간 망치 도장과 비교하여 똑같은 것을 그들의 것으로 알고 가져갑니다. 그렇게 함으로 착오를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푸저우에서도 이러합니다. 나무를 사러 온 손님들은 민강 상류에서 나무를 산 후에 망치 같은 도장으로 찍은 다음 나무를 민강에서부터 푸저우까지 떠내려가게 합니다. 그렇게 하여 나무를 산 손님들은 후에 자기가 산 나무를 도장으로 분별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도장을 찍은 것은 이제 우리가 그분께 속했음을 뜻할 뿐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인치심이 구속의 날까지 계속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4장 30절은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고 말합니다. 여기서는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하지 않고 구속의 날까지 계속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구속의 날은 무엇입니까? 그날은 우리의 몸이 구속되는 들림받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들어올리실 때 어떤 성도는 상하이에, 어떤 이는 동남아에, 어떤 이는 중국에, 어떤 이는 영국에, 어떤 이는 아프리카에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분께 속한 사람을 어떻게 분별하십니까? 주님은 인치심으로 분별하십니다. 인치심은 구속의 날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인치심이 있으므로 혼란되거나 착오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나무를 사는 상인과 같이 그분이 찍은 도장으로 그분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분별하십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분께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그러한 자를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다 그분께 속한 자이며 때가 찰 때 주님이 그들을 들어 올리시고 집으로 이끄십니다. 휴거의 횟수와 순서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다루는 제목밖에 거신고로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시작은 구원이고 끝은 구속입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이 인침이 되십니다. 성령은 곧 하나님의 인침입니다. 성령이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인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속에 찍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주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당신의 위치는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미 주 예수를 구주와 주로 믿었다면 당신이 초신자이든 믿은 지 오래된 자이든 성령이 이미 당신 속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온당한 자입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 얼마 동안 계십니까? 구속의 날까지 우리 속에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쁘고 넘어지고 범죄했기 때문에 성령이 그 속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성령이 구속의 날까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진리가 담겨있는 명심도라는 월간지가 있었습니다. 그중 성령의 교훈에 대해 성령을 비둘기로 그린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책에선 사람이 아주 심한 죄를 범하면 비둘기가 날아가고 사람 마음속에 성령은 사라지고 마귀와 각종 사욕만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새 언약의 시대에 성령이 구속의 날까지 우리 속에 계신다고 말했지 도중에 사라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성령으로 우리를 찍은 것은 우리가 영원히 그분께 속하며 그 속함은 변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선물은 곧 우리가 그분을 닮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도장을 찍은 것은 우리가 그분께 속함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분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장과 똑같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불에 그을린 말랑말랑한 양초에 도장을 찍는다면 자연히 그 양초에 도장의 모양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에 의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이 성품과 생명은 하나님을 닮은 것이므로 우리가 이 성품과 생명을 따라 생활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과 같은 생활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개선하고 수양하고 열심히 수고하면 하나님을 닮을 수 있으리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로 그분을 닮게 하셨고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닮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을 닮으라고 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감추어서는 안 되고 이 형상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진리입니까? 우리는 이 인치심,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닮기가 불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속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보화 속에서 여러 가지 보배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책임은 한면으로는 자신의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과 반대되는 모든 것을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처리하셨음을 믿는 것이고 또 한면으로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주신 그분의 형상을 잃는 것이 아니라 그 형상이 가려짐으로 인하여 밖에 하나님께 속한 생활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증. 이제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13절에 성령이 인침과 같이 우리를 찍는 것을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나타내고 둘째로 우리로 하나님을 닮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14절에서 성령은 보증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성령이 우리에게 인칠 뿐 아니라 우리의 보증이자 계약금이 됨을 말해줍니다. 원문에서 이 보증은 첫째로 계약금의 뜻을 가지고 있고 둘째로 견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금이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내가 2천만 원짜리 땅을 사는데 먼저 1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땅 주인은 먼저 100만 원을 받았지만 나는 후에 나머지를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내가 신실하다면 장래 반드시 남은 1,900만 원을 지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주신 것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일부를 먼저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장래 하늘의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것을 보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변할 수 없는 법 안에 두셨습니다. 그분은 계약금을 이미 지불하셨으므로 남은 것을 장래에 다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곧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입니다. 믿는 이들이 장래에 받을 것에 대해 성경은 얼마나 많이 언급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줄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있으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계약금으로 삼으신 것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에 헛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계약금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너희에게 반드시 다 주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므로 요동하거나 변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성실한 사람이라면 계약금을 지불했으면 반드시 잔금을 지불합니다. 신실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은 계약금을 지불하셨으므로 반드시 나머지 전부를 주실 것입니다. 마우로 씨는 계약금은 약혼할 때 주는 반지와 같다고 했습니다. 반지란 남편이 당신에게 지금 일부를 주고 결혼하는 그날 그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 되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분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견본. 그 당시 사람들의 또 하나의 풍습은 땅을 살 때 땅 주인에게 일부를 먼저 계약금으로 줄 뿐 아니라 또한 땅 주인도 먼저 그 땅의 일부인 흙을 파서 견본으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뜻은 곧 오늘 준 흙이 바로 장래에 줄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계약금을 주신 것일 뿐 아니라 견본을 주신 것으로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먼저 맛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의 본질이 장래에 주실 것의 본질과 같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 준 것이 은이라면 장래에 줄 것도 분명 은입니다. 오늘 준 것이 금이라면 장래에 줄 것도 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로 오늘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것들을 먼저 맛보게 한 것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당신은 하늘에 속한 것을 맛보았습니까? 성경은 바울이 은밀한 말을 들었고 하늘에 속한 것을 맛보았음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한 주 안에서 서로 교통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통은 성령으로 말미암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을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하고 경배하거나 주님과 교통할 때 주님의 사랑과 기쁨이 함께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은사를 먼저 맛보는 것입니다. 어느 형제는 주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는 정말 앉아있을 수 없었고 밖으로 뛰쳐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맛보는 것도 좋고 많지만 장래에 맛볼 것은 더 좋고 더 많습니다. 우리 속에서 불꽃 같은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맛보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장래에 맛볼 것이 더 많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맛보는 것은 조금뿐입니다. 지금은 매일 조금씩 맛보고 있지만 장래 우리가 맛볼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때 맛볼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맛봄이 아무리 길더라도 오히려 부족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성령을 계약금으로 주신 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당신에게 일부를 주고 장래의 전체를 준다는 뜻이고 둘째는 오늘 당신에게 주신 것의 품질이 장래에 주실 것의 품질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에스골 골짜기에 가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왔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이 그 땅의 실관이이다 라고 보고했습니다. 이 포도가지는 가나안 땅의 본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 거하는 성령도 이 포도가지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맛본 것의 어떠함은 장래에 맛볼 것의 어떠함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그분이 주신 성령은 그분이 장래에 전부를 주신다는 보증의 계약금이 될 뿐 아니라 우리로 하늘에 속한 것을 먼저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앞에서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책임에 대해 교통하기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바울은 성령을 인치심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뜻은 너희 속에 인치심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심이란 무엇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 라고 말하지 않고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근심이라고 말한 것은 곧 사랑입니다. 미워함이 있으면 반드시 분노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령을 분노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속에 계시면서 한 번도 미워함으로 분노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우리가 아무리 나쁠지라도 성령은 분노하시지 않고 근심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은 성령을 근심케 하여 떠나게 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은 불가능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한 후에 곧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다윗처럼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사람의 기도입니다. 신약에는 이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이러한 기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지 않은 사람을 대하면 화를 내거나 참을 수 없어 그 사람을 떠나버립니다. 사람은 화를 내고 떠나버리지만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다만 근심하실 것입니다. 만일 성령이 우리 속에서 떠나신다면 근심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할 수 없고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근심이란 무슨 뜻입니까? 원문을 볼 때 근심은 마태복음 26장 37절의 고민과 같은 단어입니다. 형제자매들이여, 이 고민이 어떤 고민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죄를 그에게 감당케 하심으로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을 때의 그러한 고민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약해지고 죄를 범하면 그의 속에 있는 성령은 주님이 겟세마네에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 것 같이 슬퍼하십니다. 성령은 당신 속에서 계속 고민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우리 속에서의 상태는 두 가지, 곧 기쁨 아니면 고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는가, 고민하는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만일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고민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성령을 기뻐하지도 않고 고민하지도 않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사 우리로 자신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거스르며 죄를 범하며 얼마나 나쁜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분노하지 않고 떠나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속에서 고민하십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근심은 한시 동안이었지만 성령은 우리 속에 구속의 날까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근심은 오랜 기간입니다. 주 예수의 고민은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성령은 매일매일 시간시간 우리의 죄의 억누름을 받습니다. 만일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그분을 거스르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성령이 우리 속에서 얼마나 고민하는지 당신은 아십니까? 당신 속에 있는 성령이 기뻐하는지 고민하는지를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 속에 있는 성령을 기쁘게 하는지 근심케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령을 고민케 합니까? 성령을 고민케 하는 것은 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득죄하는 것, 더러운 것, 남을 비평하기 좋아하는 것, 뒤에서 남의 비밀을 말하거나 다른 사람의 잘못을 캐내려 하고 고의로 남의 결점을 찾아내려 하거나 남을 용서치 않는 것, 남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기회를 찾는 것 등 이러한 죄들은 당신 속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죄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뿐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을 위해 어떤 길을 선택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이뿐 아니라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을 내려놓기가 어렵거나 고생하지 않으려 하거나 주님을 위해 간증하지 않거나 죄인의 영혼을 돌보지 않거나 마음이 냉담한 것, 다른 사람의 구원과 멸망에 무관심한 것도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당신이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지만 그분은 당신을 떠나지 않고 분노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 속에서 근심하십니다. 당신은 어떤 때 나는 왜 기쁘지 않는가 하고 물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성령이 기뻐하지 않으면 당신도 기뻐할 수 없고 성령이 기뻐해야 당신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근심하는데 당신이 어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의 기쁨은 당신 속에 계신 성령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게 할 줄을 알면서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당신 속에 성령을 근심하게 할 것이고 참 기쁨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당신 속에 계신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성령 안에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시어 성령이 인치심이자 보증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책임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깨어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